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분 폐쇄 상태가 12일로 22일째를 맞았습니다. 이는 최장기 기록입니다. 기존 기록은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21일이었습니다. 연방정부 폐쇄로 연방공무원 약 80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편성에 대한 이견으로 연방의회가 지출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연방정부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경 장벽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또 그가 러시아를 위해 일했는지 조사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해고한 뒤에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당국 관리들은 당시 코미 국장 해고를 상당히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수사는 며칠 뒤 특검이 출범한 뒤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변호를 맡은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해당 조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뉴욕타임스 보도가 이상하다면서 코미 전 국장은 당파적인 행동을 한 탓에 경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미군 주도 연합군이 철수를 시작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11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 국방부 관리는 VOA에 병력이 아닌 장비만 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약 2,000명이 시리아 반군이 수행하는 이슬람 무장조직 IS 격퇴전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S에 이겼다면서 시리아 내 미군을 모두 철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정에 항의해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0일 철수 작전이 시작됐다면서, 하지만 보안을 이유로 자세한 일정이나 이동 경로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해 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1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지역에서 미사일을 쐈지만 시리아 방공망이 이를 대부분 요격했다고 시리아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산하통신은 미사일이 다마스쿠스 공항 소재 창고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국영방송은 요격미사일이 발사되고 공중에서 폭발음이 들리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시리아 내 이란의 영향력 확산을 막기 위해 종종 전투기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지원합니다.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는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는 시리아 안에서 직접 시리아 정부군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시리아 국영 매체들은 이스라엘이 지난 12월 25일에도 공습을 당해내 이 과정에서 시리아 군인 3명이 다쳤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동유럽 마케도니아 의회가 나라 이름을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바꾼다는 헌법 수정안을 11일 통과시켰습니다. 조린 자이브 마케도니아 총리는 이날 헌법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가까스로 얻었습니다. 이날 의회 밖에서는 국호 변경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마케도니아 내 민족주의 세력은 국호 변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나라 그리스는 마케도니아라는 국호에 오랫동안 반대해왔습니다. 그리스는 자국 안에 마케도니아주가 있어 마케도니아 측에 나라 이름을 바꾸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과 모레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내일 최저기온이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모레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이번 주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가전 IT 전시회 CES 2019가 연일 화제입니다. 150여 개 나라의 제품이 참여하고 180만 명이 운집하는 상당한 규모의 행사인데요. 제품마다 인공지능이 활용되지 않은 게 없고요. 세련된 모양새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세계 주요 언론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끄는 제품으로 한국 회사 LG전자의 돌돌 말리는 TV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IT 업계 전문 매체는 물론 포브스, 워싱턴 포스트 등 유력 언론들도 올해 CES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제품 가운데 하나로 LG 시그니처 OLED TV-R을 거론하면서 올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걸로 전망한 것이죠. 포브스의 경우 LG전자의 65인치 OLED 롤러블 TV에 대한 별도의 기사를 썼고요. 혁신적인 제품을 대표하는 사례로 꼽았습니다. 거실 중앙에 차지하지 않아도 되는 TV라는 점에 큰 점수를 줬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가장 말도 안 되고 멋지면서도 중요한 신기술이라고 표현했고요. 워싱턴포스트도 CES 2019에서 선보인 가장 말도 안 되고 멋진 전자기기 가운데 하나로 이 제품을 꼽으면서 억만장자나 제임스 본드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올해 필수 아이템이라고 추천했습니다. LG전자의 시그니처 OLED TVR은 세계 최초로 화면을 둥글게 말았다 펴는 플렉서블 TV인데요. 사용자가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는 화면을 말아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살펴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델이 부릅니다. Someone Like You 들어보시죠.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of you too. Don't forget me, I beg. I'll remember you say. Sometimes it lasts and loves,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Sometimes it hurts instead. You know how the time flies. Only yesterday was the time of our lives. We were born and raised in a summer haze, bound by the surprise of our glory days. I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Nothing compares, no worries or cares, regrets and mistakes, their memories made. Who would have known how bittersweet this would taste?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암 사망자. 미국에서 흡연율 감소로 암 사망자가 지난 25년간 4분의 1 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암학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5년 동안 미국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27%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에 폐암으로 사망한 남성이 감소한 영향이 가장 컸다는 분석인데요.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1990년 10만 명당 91.1명을 정점으로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5%씩 줄었습니다. 자, 꾸준한 금연 캠페인과 암 초기 단계 진단 및 치료법의 발전이 암 환자들의 회복률을 높였다라고 미국 암학회는 분석했습니다. 남성의 암 사망률은 34%, 여성은 24% 줄었는데요. 역시 흡연율 차이에 따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비만이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미국 암학회의 감시정보 서비스 전략 책임자는 조사 기간 내 자궁 내막암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면서 약 60%가 비만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흡연이 암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처럼 비만이 늘면서 암 발병률에 미치는 비만의 영향은 더 커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본 뉴스는 어떤 걸까요?
네, 미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서 두 건의 법, 아시아 안심법, 국방 수권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2019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에 담긴 북한 관련 조항이 무엇인지 이걸 자세하게 소개한 이조은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네. 해마다 나라가 당면한 국가안보 문제와 국방 정책
먼저 국방 수권법. 이거 영어로는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줄여서 NDA. AA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안보, 국방, 정책, 또 국방 예산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해마다 이 나라가 당면한 국가 안보 문제 그리고 국방 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1년짜리 한시법입니다.
네, 국방 정책하고 예산을 다루는 법인 만큼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또 주목을 많이 받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약 2만 8천 명 정도입니다.
네.
이 조항을 추가한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 의원에 따르면 정규 교대 근무와 훈련 등으로 인해서 주한미군 규모는 2만 8천 명에서 2만 3,400 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2만 2천 명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긴데요.
네.
자, 쉽게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관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리지 못하도록 한 거네요.
네, 결국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중순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
갈레고 의원은 당시 VOA에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네.
이 조항을 넣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국방수권법에 따르면요.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국방장관은 한국, 일본과의 상의는 물론 이런 변화가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또 영내 동맹국의 안보를 중대하게 훼손시키지 않는다. 이런 점을 의회에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네. 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법 제정 60일 이내에 북핵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됐다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의회는 먼저 북핵 역량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그러니까 모든 대량 살상 무기의 위치, 또 보유량, 작동 상태, 그리고 관련 연구소나 개발, 생산 시설 현황을 총체적으로 이 보고서에 기술을 해야 합니다.
네. 또 미북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밟아야 할 절차까지 명시하고 있다고요?
예, 합의 도출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언급한 북핵 역량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최신 동향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그 보고서는 지금 현재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네.
지금 말씀드린 그 보고서는 북한이 이제 취한 비핵화 조치를 세부적으로 의회에 공개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불능화했거나 또 해외로 반출한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수, 관련 시설 위치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핵탄도미사일 규모 등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또 90일마다 새롭게 작성이 돼야 합니다.
네. 자, 미북 합의부터 북한이 취한 조치까지 의회가 감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좀 보겠습니다.
탈북자를 구출하고 정착을 지원해온 한국계 영국인이 최근 영국 왕실의 공로 훈장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미국 비정부기구 링크의 박석길 한국 지부장. 탈북민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일한 공로로 지난해 12월 29일 영국 국가 공로 훈장 MBE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미 비정부기구 링크, 유명한 곳이죠.
네.
이곳의 박석길 한국 지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탈북민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일한 공로로 지난해 12월 29일 영국 국가 공로 훈장 MBE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박석길 지부장이 VOA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영국 왕실에서 북한 인권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자유, 탈북 난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올해의 목표도 자유를 열망하는 수많은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영국 국가 공로 훈장 MBE가 민간인들에게 주는 훈장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박석길 지부장이 탈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우려를 하던데요.
예, 김정은 정권 들어서 탈북민을 처형하고 또 국경 감시를 강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북한 탈출에 드는 경비가 만에서 2만 달러까지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과거 김정일 시대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10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비용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탈북이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얘기겠죠.
네.
특히 북한이 국경 경비대를 재편하고 철조망을 보강하거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 탈북자를 감시하는 그 시스템도 강화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직접 이 박 지부장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국경 경비대한테 뇌물을 좀 주고 이렇게 건너 나올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뇌물도 나오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뇌물이 비싸지고 좀 더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된다든지 뭐 몰래 이제 중국 전화기로 그 북한 내부에서 그 바깥 세상에 전화하는 것도 더 잡으려고 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도착하더라도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처지는 뭐 국제인권단체나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히 공개된 적이 있죠.
네.
박 지부장은 북중 국경을 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자들도 역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악조건에서도 북한을 탈출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박 지부장은 말했는데요. 지난해 9월 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800여 명으로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1년 탈북자 2,700명에 비하면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링크의 경우는 역량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탈북자 326명을 한국으로 구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2017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네.
2004년 한국계 미국인 청년들이 만든 링크는요. 현재 17개 국가에서 300개 소규모 단체를 조직해서 탈북자 구출에 필요한 그 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한반도 관련해서 가장 큰 뉴스라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4차 중국 방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관련 뉴스가 있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뉴스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취재한 안소영 기자의 보도인데요.
I think it's a little strange that North Korea's leader keeps going to China at key points.
부시 연구원은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먼저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폭넓은 외교의 주요 행보를 앞두고 중국을 계속 드나드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 뭐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에게 뭔가 지시를 하려는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번 방중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추가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김정은이 시 주석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의를 하면서 이 지렛대를 강화하고 또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펜실베니아 대학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자크 들릴 교수는요. 이번 방중을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확실히 해둠으로써 미국과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한 행보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몇 년 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양국 관계 회복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 위원장이 또 중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런 게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전망이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냈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요. 북한 문제가 미국에 의해 좌우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중을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중국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미국이 인식해야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 북중 협력의 강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이 현재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을 의식해서 이 미북 협상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 주석이 북한을 찾는 대신에 앞서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진 김 위원장이 또 중국을 방문했다 이런 얘기겠죠.
네. 자, 그런데 이번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기간 이게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을 실무 협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네.
그 둘의 역학 관계도 관심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학 관계가 있을 것인가 서로 네.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좀 약간 엇갈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들릴 교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방중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다소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반면에 부시 연구원은 미중 경제 관계와 북한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연결시킬 수조차 없고 또 미 행정부 역시 이를 별개로 다룬다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북핵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제는 중국의 대북 압박 의지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했고요.
예.
중국이 지난해 후반기 수준의 대북 압박을 가한다면 북핵 협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은 쌍중단이 실현된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에 꽤 만족하고 있어서 그런 역할을 이번에는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하고 북한이 이번에는 정상회담 이후 이틀이 지나서 회담 결과를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은 8일에 했었죠.
네.
그런데 10일 이틀 지나서 중국과 북한 관영 매체가 일제히 회담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네.
잠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조치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국들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과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룩한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북한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 정상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서 양국 간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공식 방문할 것을 초청을 했고요.
네.
시 주석이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일정도 공개됐나요?
그런데 중국 외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발표할 것 이다라고만 말을 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7월 26일이 한국전쟁 휴전협정 65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죠. 조성길 대사 대리가 잠적한 걸로 알려준 것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네, 이건 역시 많이 본 뉴스인데요.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잠적 사건. 이것은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모색하고 있는 김 위원장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AP통신은 북한 고위급의 망명은 미국과 한국과 외교를 추구하며 자신을 지정학적 플레이어로 만들어가려는 김 위원장에게는 무척 당혹스러운 사건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 북한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태용호 전 주영 북한공사의 말을 인용해서
네.
이 잠적한 조성길 대사가 북한에서 외교관 집안에서 태어난 엘리트라고 합니다.
네.
태용호 공사의 말에 따르면 이 조 대사 대리의 아버지 그리고
장인어른도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사건은 전례 없는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합법적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모색했던 김 위원장에게 굴욕적인 일이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탈북에 매우 민감하고 그래서 정권에 충성심을 보이는 일부 계층에만 해외여행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고위급 인사의 탈북,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다라면서 이런 사건은 정권에 대한 평양 엘리트 계층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특히 이번 사건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놓고 미북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발생한 점이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음 공개된 건가요?
예, 처음에는 지난 3일이었죠. 한국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브리핑을 하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국정원은 11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조성길 대사 대리가
네.
11월 초에 공간을 이탈해서 잠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 언론을 중심으로 여러 관련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확인된 보도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그렇죠.
네.
이탈리아 일간 라 레프블리카는 4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조 대사 대리가 미국 망명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탈리아 정보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또 이탈리아 당국과 미국이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라고 이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미 국무부는 내부 지침에 따라서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조성길 대사가 잠적한 것만은 이제 분명한 것 같은데요. 여러 정황상.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예, 그래,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정말 미국과 망명 의사를 타진했는지 이 부분은 전혀 확인된 부분이 아닙니다.
네.
참고로 미국은 과거 1997년 장승길 전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의 망명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네.
북한은 흥미로운 부분이 조성길 대사 대리의 잠적 보도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영화 한 편을 본
네,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네,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자, 오늘 주요 소식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019년 미 국방 수권법에 명시된 북한 관련 내용 자세히 정리해봤고요. 김 위원장의 최근 전격적인 중국 방문,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탈북을 도왔던 한국계 영국인이 영국 왕실의 훈장을 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조성길 대사 대리의 잠적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독재의 선택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said, we are all just prisoners here of our own device. And in the master's chambers, they're gathered for the feast. They stab it with their stealing eyes, but they just can't.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탈북민 청소년들의 영어 교사를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목사 부부가 있습니다. 당초 2년 계획으로 시작한 이들의 사역은 올해로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의 한 미국 교회가 최근 한국에서 온 반가운 영상을 교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바람이 참 좋은 날이면 창가에 기대앉아 교실에 남겨둔 추억.
이 영상에는 올해로 5년째 인연을 맺고 있는 미국인 영어 선생님 부부에 대한 탈북민 청소년들의 감사와 그리움이 담겼습니다.
그 시절 너무 그리워져.
영상은 루 갈로 목사와 부인 리사 갈로 씨를 후원하는 버지니아 교회의 사역 보고 시간에 상영됐는데요. 영상을 지켜본 미국인 학생들은 자신들과 같은 또래로 힘든 시간을 겪었던 탈북민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고 안전한 거처를 찾고 특별히 기독교 복음을 배우는 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사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Like just learning English and having a safe place and especially learning the gospel helps them have a new
identity. 갈로 목사 부부는 가족과 후원자들을 만나기 위해 1년에 한 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약 3주간 휴가 기간의 절반은 탈북민 학생들의 이야기로 채워지는데요. 이날도 그 일정 중 하나였습니다. 갈로 목사 부부와 탈북민 청소년들과의 인연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문화에 심취한 딸을 통해 한국을 알아가던 해 탈북민 학생을 만나게 됐고 이 만남이 갈로 목사 부부가 북한에 대한 기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듬해 두 사람은 탈북고와 후원기금 마련 연주회를 주관했고 2014년에는 NK미션, 북한 선교라는 이름의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부산에 있는 탈북민 대안학교인 장대현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이곳이 자신들의 사역지가 될 것임을 알았다고 지난 2016년 VO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Went to Korea and we went to the school. We met Pastor Lim and the students and immediately we knew that this is what we were supposed to do.
2015년 부산으로 이사한 갈로 목사 부부는 장대현 학교의 첫 원어민 무급 영어 교사가 됐습니다. 이 학교의 20여 명의 탈북민 학생들은 현재 4명의 미국인 영어 교사를 통해 매일 정규 과목과 1:1 과외 수업으로 영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갈로 목사 부부는 방과 후 수업과 주말 영어 교실도 열며 선교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각종 자료로 다양한 미국의 문화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미국을 여행했습니다. 당시 VOA와 한 학생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갔을 때 별로 학교 커 보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니까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진짜 여러 다양한 학생들도 있고 딱 대학교 같은 분위기였어요.
탈북민 청소년들이 과거의 충격과 기억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을 마음으로 입양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북한 내에서뿐 아니라 탈북 과정, 그리고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의 사회적 고립감 등 늘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컸습니다.
There's a series of different versions of her being alone. So North Korea, how she felt alone. Then in China, a whole different circumstance, but felt alone. Then in South Korea, same thing, feeling alone. So no matter where she was, she faced this struggle of loneliness. Then when she got to the school,
지난 4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탈북민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온 갈로 목사 부부는 학생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학생들을 hard worker,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릴사 갈로 씨는 한 탈북 학생이 2년 반 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교에 진학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 씨는 이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북한에는 많지만 하루 한 끼 식사가 문제였고 하루하루 생존하는 게 문제였던 아이들이 지금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갈로 목사 부부는 자신들의 변화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삼았던 영어 교육이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소통으로 의미를 더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So much more. So much, so much more.
So learning English is not the end. It's not the goal. English is just it's a means right. to be able to connect with them and right. And talk with them and you know help them to even think about
진정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과 함께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여정들은 갈로 목사 부부에게 배움의 시간이 됐습니다.
They teach me a lot. When we were having the end of the year, I said to my students, you know, I came here 4 years ago to teach you, but I feel like you've taught me so much, you know. So we learn a lot from them as well and just their work ethic, you know.
여러분을 가르치러 왔지만 여러분이 나를 가르친 것 같다고 말했다는 리사 사모는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자세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 사모는 장대현 학교의 역할과 자신들의 일은 인권이나 종교로만 국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전에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미국인들이 자신들을 꾸준히 후원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more people supporting us not because it's us. But because of what we're doing, doing the work with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and so forth.
한국 나이로 환갑을 넘긴 루 갈로 목사와 리사 갈로 사모. 루 목사는 4년 동안 체중이 30kg이나 줄고 더 건강해졌다면서 한국에서 산낙지도 먹어봤지만 번데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A picture of my son Nakji on Facebook and my American friends were freaking out. Like, who are you? We don't know you. How could you do that? Like, that's unbelievable. Bondegi, not so much. You can't eat it? Oh, really? So many people say they like it. Like, you're not telling me the truth. It tastes like dirt.
리사 씨는 한국전 참전용사인 삼촌, 그리고 유창하게 한국말을 하며 한국의 예술대학에 진학한 딸을 둔 만큼 한국과의 인연이 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늘 미국에 있는 가족이 그립다고 말합니다.
My father is suffering from Alzheimer's, so my mom is, you know, caring for him, and you know their needs are great, and I'm very far away, and so I feel constantly like a bad daughter because I can't.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지 못하는 못난 딸로, 10여 명이 넘는 손주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할아버지로, 그리고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한국에서 외로움을 느끼지만 갈로 목사 부부는 이 일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년 계획으로 시작했던 곳에서 선교의 소망을 품게 됐기 때문입니다. 갈로 목사는 올해부터 장대현 학교 수업을 줄이고 지역의 다른 수업을 포함해 서울에 있는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전념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계획인데요. 학생들과 한국말로 더 깊이 소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았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도도 한국말로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독교 목사로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My prayer is that before I die, that I can preach the gospel in Pyongyang.
루 갈로 목사는 죽기 전에 평양에서 한국말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남부 사람들은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노예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1863년 새해 첫날 마지막 방문객이 돌아간 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서에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 이상으로 더 옳은 일은 없을 겁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 전쟁.
링컨 대통령은 북부의 포토맥군의 새 사령관을 임명했습니다. 포토맥군을 이끌 새 사령관은 존 후커 장군이었습니다. 포토맥군은 남부연합의 수도인 버지니아 리치몬드 점령을 한 번 더 시도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존 후커 장군은 13만 명의 군사를 지휘했습니다. 병사들은 훈련이 잘 돼 있었고요. 장비도 좋았습니다. 후커 장군이 맞설 남부군은 로버트 리 장군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리 장군의 병력은 겨우 6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남부군은 장비가 형편없고 보급품도 빈약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남부군은 앞선 전투에서 북부군을 격파했던 것처럼 다시 북부군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부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여전히 프레드릭스버그의 남쪽 언덕을 따라 방어진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존 후커 장군은 포토맥군을 재편성했습니다. 전임 사령관이었던 번사이드 장군이 프레드릭스버그 전투에서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로버트 리 장군에게 반격을 가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우리 병력의 반은 로버트 리 장군의 전면에 배치하고 나머지 병력은 리 장군의 배후로 이동한다. 만약 로버트 리 장군이 우리와 맞서 싸우려 한다면 프레드릭스버그에 있는 포토맥군이 공격에 나설 거다. 그렇게 되면 남부군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되고 로버트 리 장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큰 병력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자, 모두 신속히 이동하라.
존 후커 장군은 로버트 리 장군의 전선 끝을 지나서 남부군의 배후로 돌아갔습니다. 빽빽한 나무와 언덕, 계곡을 통과해야 하는 아주 힘든 행군이었습니다.
어휴,
남부군 배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렇게 지쳐버렸으니 당최에 싸울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다리에 강갑조차 없어요. 여긴 환경이 너무 거칠어서 사람들이 황야라고 부를 정도라는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힘을 내야겠죠. 이 새 사령관이 오셨으니 우리도 지난번에 프레드릭스버그에서 남부군 녀석들한테 당했던 걸 몇 배로 갚아주자고요.
1863년 4월 마지막 날, 북부군은 드디어 황야를 벗어났습니다. 병사들은 넓게 트인 대지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존 후커 장군은 이 작전에 만족했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리 장군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리치먼드를 점령하겠다.
북부군은 황야를 벗어나 앞이 탁 트인 대지로 이동했지만 멀리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북부군은 수천 명의 남부군과 부딪혔고 로버트 리 장군은 북부군을 저지하기 위해 추가 병력을 보냈습니다. 남부군을 공격하는 건 예상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존 후커 장군은 별 어려움 없이 남부군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럴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존 후커 장군은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투를 중지하라. 전군은 전투를 중지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하라.
존 후커 장군 휘하의 장교들은 당황했습니다. 장교들은 거세게 항의했지만 후커 장군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 역시 북부군이 왜 갑자기 후퇴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을 반드시 내 땅에서 싸우게 해야 한다.
하지만 존 후커 장군의 결정은 로버트 리 장군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병사들이 전투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날 밤, 로버트 리 장군은 스톤웰 잭슨 장군을 만나 북부군을 공격할 최선의 방법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북부군은 중앙은 강력하지만 오른쪽은 해볼 만합니다. 적들의 배후를 우회한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14,000명의 병력으로 존 후커 장군과 맞서야 하고 만약 스톤웰 잭슨 장군이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북부군이 공격해온다면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지만 모든 걸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잠시 생각에 잠긴 다음 스톤웰 잭슨 장군에게 출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톤웰 잭슨 장군의 병사들은 다음 날 아침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부군은 남부군이 이동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존 후커 장군은 로버트 리 장군이 철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톤웰 잭슨 장군이 북부군의 배후에 도달하기까지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스톤웰 잭슨 장군은 병사들이 진지를 구축하는 데 몇 시간을 보낸 뒤 저녁 7시를 기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남부군의 예상대로 북부군의 우측 부대는 공격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남부군 병사들이 뒤쪽 숲속에서 갑자기 뛰어나오자 북부군은 맞서 싸우기는커녕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수많은 북부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수천 명이 도망쳤습니다. 해가 저물었지만 전투는 밝은 달빛 아래서 계속됐습니다. 남부군은 앞으로 전진했고 북부군은 후퇴했습니다. 스토넬 잭슨 장군은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며 병사들을 격려했고 계속 전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스토넬 잭슨 장군은 북부군이 도망치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2019년 새로운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는 한 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고요. 끝곡은 비틀즈의 Yesterday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Oh, yesterday came suddenly.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I said something wrong, now I long for yesterday. Yesterday,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I said something wrong, now I long for yesterday. Yesterday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Mm-hmm.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